요한복음 8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고소한 자가 없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12절 말씀과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살다 보면 이제 그런 일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말을 이렇게 누가 지어낸 얘기를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있는데, 며느리가 명절이 이제 다가오니까 시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어머니, 어머니, 사람은 살다 보면 외롭게 살 때가 있습니다. 이제 어머니도 연세가 많지만 이제 외로울 때 혼자 그 외로움을 이기셔야 됩니다. 자꾸 외롭다고 자식들을 의지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이번 명절에는 저희들이 해외여행을 가기 때문에 어머니 혼자 지내십시오. 내가 돈 10만 원 붙입니다 하고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답장을 하기를, 아이고 고맙다, 10만 원씩이나 붙여주고. 이번에 가족들이 다 모이는데 첫째 네가 이제 없어서 참 안 됐다, 이번에 둘째 셋째 다 모이는 날 마침 우리 선산이 팔려가지고 90억을 받았다, 그리고 앞에 또 땅이 이제 도로가 나가지고 60억을 받았는데 내가 세 명한테 똑같이 나눠주려고 했는데 네가 그렇게 바쁘니까 그렇게 하고 내가 두 사람한테 나눠주겠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얼른 답장 오기를, 아이고 어머니 죄송합니다, 내가 친정어머니한테 보냈다는 것이, 어머니한테 보냈네요. 제가 왜 명절에 빠지겠습니까? 가서 제사도 드리고 다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답장하기를, 아이고 내가 눈이 어두워가지고 글씨를 잘못 봤다. 90만 원하고 60만 원인데 뒤에 억자를 붙여가지고 내가 잘못 봤다 그러면서 이제 누가 이야기를 만든 것 같아요. 하도 명절이나 이럴 때 이제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안 섬기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누가 이제 그런 일들을 당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도 지혜가 있고 뛰어난 것처럼 보여도 노인도 인생을 헛산 게 아니니까 살면서 겉은 힘이 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 안에 사는 동안 얻은 지혜도 대단하라는 거죠. 사람도 이제 그렇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성경을 이렇게 보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를 이렇게 알지 못하면 사람들은 금방 어떤 문제를 당하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지낼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요한복음 8장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오고 간음죄에 잡힌 여자가 나오고 예수님이 이제 나오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에게 와서 간음죄 잡힌 여자를 세우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하고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사실 모세가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한 게 아니고 율법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사람은 죽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 모든 인간들은 사실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인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나기 전부터 죄에 오염됐기 때문에 사달에 오염됐기 때문에 인간들을 하나님이 보았을 때 선한 사람 아무도 없고 바른 사람 아무도 없고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걸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인간을 정말 사랑하셔서 인간이 죄를 짓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해 줘야 돼.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문제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해결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왔을 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이 사람은 뭐 간음하다 현장에 잡혔나, 현장에 잡혀도 문제가 안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여자가 살아날 수 있는 모든 걸 다 끝내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끌려왔을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 너 아무 문제 없어. 율법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나는 얼마든지 너를 거기서 건져내서 살릴 수 있어. 예수님은 그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지혜가 짧으니까 인간의 모습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이길 수 없고 연약하고 형편한 그 모습을 잘 모르니까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짧은 지혜를 가지고 자기를 자신을 잘 모르니까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알았더라면 야 나도 저 여자와 똑같은 사람이야. 내가 뭐 이 여자를 정죄할 게 뭐 있어. 나도 겉으로는 내가 저렇게 하지 않았지만 나 똑같은 사람이 하면 이 여자는 이 여자를 정죄하는 것보다도 그 여자 앞에 나와서 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입었을 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람들 앞에 뭘 가르쳐 주시냐면 땅에 손가락 쓰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 돌로 쳐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중에 죄 안 짓는 사람 누가 있느냐. 너희들 다 죄인이다. 인간은 다 죄인이다.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 뭐라 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 영광 이루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그게 나만 당한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이 사람만 당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만 죄를 범한 게 아니고 너희들도 다 서기관 바리새인 너희들도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너희들 다 죄인이야. 하나님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신다. 죄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을 향한 인생들은 야 저 사람은 나하고 달라 그러면서 사람은 어떻게 사냐면 서로 사람끼리 자꾸 비교합니다. 뭘 좀 알면 내가 더 아는 거죠. 어느 누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있으면 모르는 사람을 굉장히 무시한다 그러더라. 무시를 떠나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저주까지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글을 가르치고 뭘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모르면 선생님이 아니까 선생님이지 모르는 학생들한테 그것도 몰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학생들은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학생이 모르는 게 당연하죠. 학생은 모르고 선생님은 가르쳐줘야 되는 것처럼 부모들도 자식들을 위해서 뭘 가르쳐주면 되는데 부모하고 자식이 다른 이유가 뭐냐면 자식은 지혜가 없고 부모는 지혜가 있으니까 부모가 그 자식의 지혜를 가르쳐주면 되는데 사람들 마음에 뭔가 좀 알면 그것도 몰라. 제가 군대 갔는데 훈련소에서 군대에서 훈련을 받다가 누구 조교가 훈련병한테 뭘 물었어요. 그러니까 훈련병이 뭐라 그러냐면 잘 모르겠는데요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교가 그 훈련생을 많이 때렸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야 모르겠단 말은 군대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뭐냐면은 네가 모른다는 말은 내가 안 가르쳐줬다는 얘기인데 군대는 모른다는 얘기를 사용하지 말고 잊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가르쳐줬는데 네가 잊어버린 거지. 모른다는 얘기는 안 가르쳐줬다는 말이냐 이런 거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군대에서 그 이제 친구를 때리면서 군대에서는 조교들은 다 알죠. 어떻게 훈련을 받는지 어떻게 제식 훈련을 받는지 어떻게 생활하는지 다 알지만은 군대 처음 가서 모르니까 가르쳐줘야 되는데 가르쳐주지는 않고 모르면 이제 막 때리는 거예요. 부모들도 때로는 자식들한테 야 그것도 몰라. 목사도 저도 그럴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씩 곰곰이 생각하면 저도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판단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또 나를 이끄는 하나님 종들 앞에 보면 저도 굉장히 답답할 건데 내가 뭔가 좀 아는 걸 가지고 사람들은 판단하고 저주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뭔가 알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는 절대로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애가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 아빠, 피카츄가 사용하는 가장 무서운 무기가 뭔지 알아? 그랬대요. 아버지는 피카츄가 뭔지 그걸 잘 모르잖아요. 하도 아버지가 그것도 몰라 하니까 얘는 아빠는 그럼 피카츄가 사용하는 가장 무서운 무기가 뭔지 알아? 어른도 모르는 게 있어요. 사람들은 살면서 다 나름대로 자기가 알고 있다는 실제로 어떤 상황에 들어가면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사실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나름대로 알았지만 성경은 율법을 하나님 주신 목적은 뭐냐면 죄를 깨닫기 위해서 이걸 지키면 복을 받고 못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 했는데 사실 이 율법을 인간이 못 지키기 그래서 이 율법 아래에서 죄인 걸 깨닫니 가늠증이 잡힌 여자는 실제적으로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깨달았으니까 율법이 가져다주는 그것을 가장 잘 이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가늠증이 잡힌 여자예요. 반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율법을 지켰지만 율법이 말하는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굉장히 지혜가 없는 사람들인데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내가 저 여자하고 짓지 않는 자기는 나름 선하는 그 생각을 가지니까 실제 율법 앞에서 지혜가 떨어지고 거기에 못 미치는데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켰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일을 대하고 있으니까 예수님하고도 너무 멀고 가늠이 잡힌 여자는 이제 자기가 할 말이 없는 위치에 있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가늠중에 잡힌 여자의 위치에 가기가 아직 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늠중에 잡힌 여자만 사랑하신 게 아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을 또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들이 가르쳐주고 싶은 게 뭐냐면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 돌로 쳐라.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는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꼭 가르쳐주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 그게 뭐냐면 너는 죄 안 지었어. 너는 악을 행하지 않았느냐. 너는 그렇게 똑똑하고 잘났느냐? 사람은 다 죄를 범했고 악을 행한 것처럼 이 인생 중에 완벽한 인생은 아무도 없고 다 부족하고 형편없고 못나고 부족한 인간인데 그런 인간이 은혜를 입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을 준비해 놨는데 인간이 똑똑하다고 하니까 인간이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인간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저주하고 무시하고 그러는 동안 실제의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는 은혜를 입지 못하고 그 가운데로 흘러가는 겁니다. 저는 제가 구원을 받기 전에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있나, 그리고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런 모습을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제게 가르치는 건 뭐냐면, 너 형편없는 인간이야. 너 아무것도 아니야. 성계학교도 훈련을 받는데 저는 뭐 하는 것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특히 성경을 읽는 게 그렇게 안 됐습니다. 뭐 일찍 일어나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야, 얼마나 잠이 오는지. 아침에 새벽에, 우리는 5시 반에 새벽 기도, 보통 5시에 일어나는데 새벽 시간 보면 거의 막 졸았던 것 같아요. 졸기는 졸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보면은 침이 이제 나도 모르는 사람이 흘러내려요. 그래가지고 그때 성경이, 저희 성경은 눈물로 얼룩진 게 아니고 침으로 얼룩져가지고 김에다가 기름 발라갖고 구워놓은 것처럼 성경이 막 그랬어요. 얼마나 잠이 오더니. 동기들, 어떤 동기는 뭐 한 시간씩 기도하는데 저는 기도가 5분 이상 되지도 않더라고요. 아예 제가 신앙이 안 된 것 같아요, 성경에. 나중에 동기들 하는 얘기가, 너는 안 돼. 너는 안 되겠다, 동기들. 한 명도 제게, 야, 소망스러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너는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저도 저를 보니까 안 되겠는.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제 자신을 보니까, 뭐, 전도를 잘하나, 말씀을 잘 전하나, 뭐, 새벽 기도를 잘하나, 아무것도 못해요. 나중에 그런데 이제 더 힘든 게 뭐냐면, 제 아내가 당신은 안 될 것 같아요. 나도 알고 있지만 또 그 얘기 들으니까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우리 여기서 나가면 뭘 할까? 그래, 제가 좀 했으면 좋겠다. 제 아내도 생각이 좀 지혜가 모자란 것 같아요. 왜냐면 빵을 좋아해가지고 제가 좀 만들라고 실컷 빵이라 먹으려고 그랬는지 제가 좀 하자. 제가 힘이 다 빠진 거예요. 야, 내가 여기서 훈련을 받았지만 나는 안 되는 거라.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은, 훈련을 받는데 그날 그 시간까지는 그랬지만 어느 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신 것 같아요. 그날 아침에 성경을 보는데 신기하게 성경에 요한복음을 제가 읽고 있는데 저하고 똑같은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베드로였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려고 떠나 있는 그 베드로가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내가 과연 예수님의 제자로 말도 할 수 없이 갔는데 예수님이 끝까지 베드로를 따라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를 따라와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감히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 사랑하지만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끝까지 오신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자기가 한 짓을 보니까 도저히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위로하시고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그 베드로에게 믿음을 주시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얘기가 꼭 예수님이 저에게 직접 하시는 얘기로 들려졌습니다. 야,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 말씀 하나 들으니까 그렇게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 내 동기들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어떤 사람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나도 그렇고 내 아내도 그렇지만 예수님은 나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걱정하지 마. 내가 너로 이제 어린 양을 먹이게 할게.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제가 전도하는데 힘이 생긴 거예요. 전도하다가 영혼이 없으면 하나님께 묻어, 하나님 어린 양을 주세요. 하루는 전도하러 나갔는데 하나님 어린 양을 주세요 그러니까, 야, 자꾸 어린 양을 주라고 하지 말고 아무데나 들어가. 가면 다 어린 양이 있어. 아파트 문을 열고 딱 들어갔더니 어린 양 한 마리가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 다 앉아있어요. 복음 전했어요. 길을 가다가 어떤 아주머니가 장사를 하시, 채소가게 장사를 하시는데 성경을 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읽는 것을 깨닫느니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그럼 좀 말 같아가지고, 아주머니 읽는 게 깨닫습니까? 그러니까 안 깨닫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이분이 다 층이 저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복음을 전해 구원을 받고. 저는 그때 당시에 다른 아무것도 소망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붙잡아주니까 누가 나를 뭐라 해도 예수님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한 그 말씀이 예수님이 책임져 예수님이 지키니까 예수님이 안 쫓아내는데 누가 과연 쫓아내겠냐 그 마음이 이렇게 드는 겁니다. 제가 서울에 와서 이렇게 주님의 일들 하다 보면 선교의 일들 하다 보면 어떨 때는 그런 일들 앞에서 길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면 제가 강북에 와서 올 초 이제 4월 달에 부활절 저기 연합 예배를 우리가 고척 스카이돔에서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7월 9일 날 이제 여름 이제 IIF 월드캠프 콘서트를 고척 그 스카이돔에서 했습니다. 저는 뭐 생전 처음 태어나가지고 고척 스카이돔 이렇게 그거 건물을 처음 봤어요. 와, 너무 좋더라고. 다 갖추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전국에서 형제 자매도 올라오는데 버스만 130대 올라오는 그럼 40명씩 잡고 버스만 130대 올라오는데 이 버스를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나중에 이 주차를 제가 담당하라고 이름을 올려놨어요. 우리는 이름 올려놓으면 담당자가 되잖아요. 그 전까지는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이름이 올라가 담당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누가 여기다 올렸지 누가 추천했지 하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막 돌아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늘 차를 몰고 와서 주님이 안 보이고 그냥 주차 장소를 얻어야 되니까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여러 바퀴를 돌았어요. 그런데 그 일대는 버스를 세울 만한 것이 전혀 없는데 제 눈에 한 곳 딱 띄는데 그게 어디였냐면 안양천변에 축구장이 두 개가 크게 보이더라고요. 아, 저기다가 버스를 세우면 좋겠다. 빌려주려는 사람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쳤다가 거기가 제일 좋은 거예요. 거기다 딱 차를 세우면 고척 스카이돔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잘 됐다. 근데 이제 차를 가지고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출입구를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잘, 지리를 잘 모르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다니면서 양천에 우리 장로님께서 한 분이 그 길을 아시는데 우리에게 밥을 사주시고 제가 장로님께 장로님 저기 들어가는 입구가 어딘지 모르니 저를 좀 안내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이제 장로님 그분하고 또 강남 장로님하고 또 우리 목사님도 몇 분하고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표지판에 뭐가 기록됐냐면 이 축구장은 구로구청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합니다 하고 전화번호가 나와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바로 걸었어요. 왜냐하면 일을 담당했으니까. 전화를 거니까 여기 축구장을 좀 빌릴 수 있습니까 하고 이야기하니까 그 담당자가 뭐 하시려고 그러니까 주차장 하려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축구장을 무슨 주차장을 누가 준다고 주차장 한다 버스 좀 주차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리고 전번에 내가 안 된다 그랬는데 무슨 소리 하냐고. 아, 전번에 찾아갔었구나 누가. 그리고 이미 축구장 하나가 대관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는. 전화를 끊었죠. 다시 제가 전화를 또 이제 이렇게 장로님 보고 하라 그랬습니다. 강남 장로님 보고 장로님 좀 하십시오. 전화하니까 그분이 또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안 된다는데 왜 자꾸 전화합니까? 하니까 제가 그랬어요. 안 되는 거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길이 없으니까 전화하지. 길이 있으면 뭐 하려고 전화하겠습니까? 그러고 있는데 출입구에서 버스 한 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꼭 하나님께 손을 흔드신 것 같더라. 야, 들어간다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버스 한 대가 딱 오는데 경찰이 막는데 버스가 들어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 이제 뭐 대통령 선거하기 전에 이제 전당대를 하는 어떤 당에서 전당대를 하는데 당원들이 모여가지고 고척 스카이돔에 모이는데 버스를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자기들도 그냥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그걸 딱 봐가지고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여기 버스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장난친 줄 알더라고요. 뭐라고요? 아, 여기 버스가 들어오는데 왜 안 빌려준다 합니까? 하고 바로 구로구청 이제 체육진흥과에 딱 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방금 전한 사람이요. 아니 이렇게 빨리 왔습니까? 내가 좀 바빠요. 이것만 할 수 없고 다른 일도 해야 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가 있으라고 연락 주겠다고. 그래서 가는데 연락이 오기를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일을 이건 절대로 될 수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다시 갔는데 그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아 근데 다른 사람도 들어봤잖아요. 그건 우리 허락 없이 사람이 들어온 거라고. 옆에 있는 목사님께서 그래도 책임을 지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안 되지만 제가 직수민원과라는 데를 가르치실 테니까 거기 가십시오. 그 직수민원과에 가니까 거기는 이제 직접 소원을 하는데 이제 안 되는 일만 가지고 가는 데가 직접 소원하는데 거기 가니까 거기 계신 주무관님하고 실장님이 굉장히 따뜻한 분이더라고요. 우리 사정 이야기를 딱 듣더니 이거 도와줘야 되겠네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다음에 한번 더 오시면 우리가 이거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체육진흥과가 있고 치수과라는 건데 치수과는 뭐냐면 거기에 사이클이 다니는데 거기에 사이클 다니다가 버스가 부딪히면 사고 나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둘레를 뱅 둘러야 되고 뭐 부서지면 전부 다 그거 다 보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치수과 과장님이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나중에 이거 그러면 책임을 지면 내가 빌려주겠다 그래가지고 이 직수 민원과에 있는 실장님이 체육진흥과 이분들 다 이제 마음을 얻어서 모든 이제 그거 처리해 주기로 하고 이제 얻었어요. 근데 이제 직수민원과 실장님이 가만히 보더니 그냥 공짜로 빌려주니까 이게 좀 아쉬운가 봐요. 그래가지고 체육진흥과 그 이제 팀장님에게 과장님 밑에 이제 팀장님, 그 우리를 빌려준 팀장님이에게 어, 이거 주차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주차비만 해도 한 300만 원 되었는데 그 이제 팀장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 주차장을 빌려줘야 받지. 빌려주지도 않는 주차장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정식적으로 빌려주면 허가가 나가지 빌려준 거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빌려줘야 되니까 이분들은 서류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법으로 그걸 하는데 돈 받으면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 못 받습니다. 야, 그분이 꼭 우리 형제 같은 거예요. 그래도 또 청소도 해야 되는데 청소하거나 운동장이 이제 운전수들이 파손하면은 다시 복구해야 되냐 하니까 이분이 뭐라 하냐면은 요즘 운전사들이 운전을 얼마나 잘하는데 파손 날 게 뭐 있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럼 쓰레기 버리면 어떻게 하냐? 요즘 교인들이 무슨 쓰레기 버리겠습니까? 안 버립니다. 운동장 이제 두 대는 내야 될 건데 한 대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니까 방금 한 대 누가 빌려줘야 다시 취소했기 때문에 목사님 두 개 다 쓰십시오. 저는 그 전까지는 거기서 장소를 빌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안 사시는 뭐냐면 아 나는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 당신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교회를 하실 때 내 생각의 영역 안에서는 보이는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 안에 일을 하시는 그 영역 안에는 다 준비를 해놨구나.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서울에서 이 일을 진행하신 목사님이 7월 달에 한 번 더 돼야 된다는데 이 직속 민원과 실장님이 이번만입니다 하고 예, 다음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이미 7월 10일 날을 얻어놨, 7월 9일 날 얻어놨어요. 이제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전에 한 번 빌려줬더니 계속 오네 그러면서 안 돼요. 두 번째 이제 콘서트 할 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체육진흥과 다시 밟아가지고 오십시오. 체육진흥과 가니까 이분이 그때는 7월 1일부터 한 달 내내 물놀이 개장을 하기 때문에 자가용을 세운대요. 버스는 못 세웁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길이 없지요. 계속 갔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나가서 목사님 이번에는 안 된답니다 하고 이야기를 좀 드렸어요. 그리고 목사님 무슨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하는데 목사님 너무 피곤하셨는지 목사님 제가 지금 그걸 얻으러 다녀러 오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얼른 갔다 와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얼른 갔다 왔는데 목사님 얼른 갔다 오라 하니까 얼른 다녀오라 하니까 이번에 갔는데 신기하게 그 이제 실장님이 정말 이거 안 됩니까? 예, 안 됩니다. 이번에도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다른 팀장님을 모시고 와 이분이 다 해결해 줬어요. 내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분에게 음료수를 하면서 뭘 사드리지도 못해요. 김영란법 때문에 뭘 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 원짜리 음료수, 만 원짜리는 괜찮아요. 음료수는 음료수 하나 사가지고 갔는데 실장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 주무관이 하는 얘기가 우리 실장님이 진급했습니다. 뭘로 진급했냐면은 체육진흥과 과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체육진흥과 제일 높은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그분이 됐으니까 또 그분 의지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뭐 저는 그분 또, 야, 저분 또 과장님 됐으니까 하나님 확실하게 다 얻어놨구나 하지만 또 사람 의지하면 어려움 당하죠. 그래, 교회 일들을 할 때 보면 길은 없어요. 어떨 때 보면은. 그러나 내게는 길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더라고요. 다윗이 어느 날 성경을 보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동침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다윗의 죄는 사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바세바를 통하여 낳은 그 아이를 쳤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신하들이 볼 때 다윗이 너무 안쓰러워 기도하니까 야, 저 아이가 살았으면 좋겠다 싶은데 아이가 딱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죽은 아이를 알려야 되는데 못 알리는 게 왜냐하면 다윗이 너무 슬퍼할까 봐 못 알리는 거예요. 못 알리는데 이 다윗이 눈치챘어요. 그래서 야, 아이가 죽었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예, 죽었습니다. 다윗이 그전까지는 막 기도하더니 갑자기 이제 일어서서 옷을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고 나라 일을 보는 겁니다. 신하들이 너무 이상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임금님, 아이가 살았을 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더니 죽은 뒤에는 더 슬퍼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얘기가 야, 내가 얘가 살았을 때는 하나님이 혹시 살려줄까봐 기도했다. 근데 하나님이 죽이셨는데 내가 더 이상 거기에 밀어둘 게 뭐 있냐. 이제 이 아이가 살아나지 못한다고 하는데 내가 거기에 밀어둘 게 뭐 있냐 하면서 다윗이 다시 솔로몬이 이제 바세바와 동침하고 낳은 아들 솔로몬이 제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꼭 지난날에 살아온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저는 다윗처럼 뭘 자꾸 했냐면 제 자신을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말씀에서는 내 인간의 근본은 안 된다. 여러분 솔로몬 말고 처음에 바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이는 죄악의 씨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살려나와야 오히려 다윗에게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이 아이는 죽이지만 솔로몬을 다른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도 뭘 주고 싶어 하시냐면 죄사함을 받고 난 다음에도 내가 신앙을 할 수가 없는 걸 하나님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왜 안 되냐면 내 육신은 사단으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오염됐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나는 안 바뀌는 거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예를 쓰고 기도하고 울고 금식하고 철회하고 다 해도 내 자신은 절대 안 바뀌는 그런데 저는 미련하게 다윗처럼 내 자신을 바꾸려고 참 많이 했는데 하나님은 그거 말고 네가 아무리 금식하고 네가 아무리 울고 네가 아무리 애써도 그 아이는 죽었어.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야, 너 육은 이미 죽었어. 너 그 육 끝났어. 안 돼. 절대 내 육으로는 말미암아 하나님 섬길 수 없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다른 길을 주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다 준비해 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방법으로는 어렵지만 하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니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만 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은 다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면서 내 영혼을 거듭나게 하신 그 예수님은 죄만 사하고 나를 거듭나게만 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만 섬기고 하나님 뜻만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해놨는데 사람들이 지혜가 없으니까 안 되는 그 육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처럼 애쓰고 노력하고 막 그렇게 살았더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하시기를 네 육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기대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기대하지 않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을 하나님 기대하지 않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뒤에도 믿음이 없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아내도 뺏긴 적도 있었고 또 이스마엘을 낳은 적도 있었고 여러 번 자기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전혀 기대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네가 아무리 네 생각을 이야기하고 이스마엘을 낳든지 뭐하든지 그거는 너 사정이고 나는 내 일을 할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이끌어 가니까 아브라함이 잘나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신 뜻을 가지고 가니까 결국에 하나님 뜻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도 기대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예수님은 기대하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야 네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라. 베드로가 나는 절대 당신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아니야, 네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해. 베드로가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베드로가 부인할 거라고 이야기하시고 베드로가 부인했을 때 야 세상에 네가 선생님을 부인해 그렇게 하지 않고 너 내가 말했잖아. 하나님은 성경에서 인간을 기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친히 그들 속에 무엇인지 아시고 인간을 하나님 의탁지 않았다 그랬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도 기대한 적이 없었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나를 기대한 적도 많았고 아 목사님이 나를 기대할 거 아닌데 목사님도 나를 기대하지 않더라고요. 아무도 나를 기대하지 않는데 누가 자기를 기대하면 자기가 자기를 기대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어 내가 저렇게 살았는데 정죄하고 그러는데 이 가늠주의 잡힌 자를 정죄하는 건 주위에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만 정죄하는 게 아니고 가늠주의 잡힌 여자도 자기를 정죄해. 내가 왜 이랬나.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야 너는 원래 그럴 수밖에 없어. 네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의롭게 살려 선하게 살려 너는 안 돼. 그래서 간음이 잡힌 여자는 뭘 깨달았냐면 자기가 간음해서 죄를 지은 것을 깨닫고 길이 없는 걸 깨닫고 성경과 바리새인은 아직도 자기가 죄를 안 짓는 걸 깨달았지만 예수님은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깨닫지 못한 세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서기관이 알지 못하는 세계,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알지 못하는 세계였는데 간음이 잡힌 여자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 간음한 현장에 잡힌 이거 네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너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괜찮아. 나는 그걸 다 알고 있어. 내가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거야. 예수님은 베드로를 대할 때도 그 베드로에게 당신의 뜻을 그대로 나타내셨어. 베드로야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그러나 내가 네 믿음이 떨어져 않기를 너를 지켜줄 거야. 아무리 이야기해도 베드로가 말귀를 못 알아듣으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오게도 죽는데도 가겠나이다 하는데 예수님이 아니야 사단이 밀가부로 너를 청구할지라도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겠다. 그럼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올 여름에 콩고 민주공화국에 캠프를 갔습니다. 그 공고민주공항 이제 선교사님이 선교를 나갈 때 보통 한국에 사역을 하다 나가시는 게 한국 사역을 한 적이 바로 선교를 나가셨어요. 선교를 십몇 년 동안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선교를 포기하고 한국에 편지를 썼어요. 나는 도저히 선교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나와가지고 선교를 포기하고 이제 있는데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네는 선교 안 되지 그러니까 예, 안 됩니다. 그럼 자네 선교하지 마. 예, 저 선교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콩고민주로 들어가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선교를 하지 말라니 왜 또 선교 보내시니까 그러니까 자네는 그냥 선교하지 말고 거기에 가만 앉아 있어. 거기 가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거기 그냥 가서 있어. 이제 선교하지 말고. 그래 됩니까? 그래 돼.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처음에는 선교하러 갔다가 나중에는 선교 안 되니까 그냥 목사님 말씀 따라서 그 자리에만 가서 앉아있었는데 거기 앉아있었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었대.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막 연결되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 이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야, 그 나라 막 쓰레기도 많고 진짜 막 사람들이 예, 이 선교사님이 어려울만 하더라고. 근데 제가 그랬어요. 선교사님, 선교사님, 목사님,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단기 선교사인데 아무도 안 와요. 그러면 좋은 점만 다 적어라. 좋은 점만. 뭐 쓰레기 많고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여기 물을 잘 나는 거 보니까 수돗물 가지고 샤워하는 거 찍어가지고 단기 선교사한테 보내라고. 좋은 점만 찍어 보내라니까 이분이 딱 마음 바꿔가지고 그렇게 했더라고. 이번에 이제 홍보할 때 굿뉴스 홍보할 때 그거 딱 찍어가지고 보냈더라고요. 좋은 점만. 근데 콩고 민주공항이 얼마나 좋은지요. 말씀을 전하면 저는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도 반응이 이렇게 전혀 없는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말씀을 전해도 이성적이고 가만 앉아가지고 이래 하는데 콩고 민주공항은 이제 그런 분들도 있지만 반응이 참 좋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활기도 있고 힘도 있고 너무 좋더라고요. 한 콩고민주 100분 정도 넘는데 형제 자매도 얼마나 힘이 있는지.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또 선교를 하다 또 한번 시험이 든 게 뭐냐면 다른 아프리카에서는 장관님들도 한국에 모시고 오고 뭐 이런 모 자기는 한 번도 못 모시고 오던 거예요. 그래서 또 목사님께 가가지고 목사님 저는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자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 하나님은 다 그 나라에 맞게 선교하셔. 그래서 이 나라는 뭐 스와질랜드 나라도 역사하고 콩고 민주공항도 역사해. 그거 속지 마. 이분이 또 힘이 나는 거야. 아 그렇구나. 나는 다른 나라하고 똑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역사한 만큼만 하는 거. 근데 콩고 민주공항 이번에 장관이 세 분이나 왔어요. 한국에는 안 왔지만 캠프하는데 그리고 거기 대학교 총장님이 한국에 와서 그때 동서울교회인가 어떤 자매님이 자기 집에 가서 민박을 했는데 이분은 다른 거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그 민박만 기억해. 민박 그것 때문에 이분이 마음을 다 열고 자기 학교 우리나라 따지면 서울 교육대 정도 되는데 그 학교에 있는 강당 빌려주고 기숙사 빌려주고 모든 걸 다 빌려줬어요. 자기 차도 내줘가지고 이제 집회하는 동안 다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교도 제가 가서 이렇게 보니까 아 선교도 선교사님이 하는 거 맞는데 선교사님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 선교 안에 종을 통해서 열방을 기업으로 주겠다 하셨고 전 세계를 주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이걸 준비해 놨구나. 저는 선교사님도 이야기 들으면 어려운 일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다 한결같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나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종을 통해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갔을 때 신기한 건 뭐냐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다 되더라는 거예요. 발걸음을 내딛지 않고 그냥 안 된다고 앉아있어서 그렇지 안 되지만 내 생각은 안 맞지만 내가 알고 있는 영역 안에서는 안 되지만 저분이 이야기하시면 저분은 나하고 달라. 사마리 여자가 이 물을 먹는 자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그 말을 했을 때 이 여자는 도저히 그게 이해가 안 가지만 이 여자는 나는 못난 사람이고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저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틀리지 않겠나. 틀리지 않을 건데 맞을 건데 저분이 한 거 오라.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래서 목사님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영역과 우리 영역은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영역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되면 한데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 이해가 안 되게끔 돼 있더라.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은 예수님과 반대된 생각을 오랫동안 사단이 넣어놨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항상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버리고 부인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하나님은 종을 통하여 그 세계를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얘기들이 처음 이번에도 목사님이 칸타타를 하시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칸타타를 통해서 목사님 다른 거 안 하시고 가만히 메시지 전할 때 보니까 요한복음 8장 이야기하시고 간음죄 잡힌 얘기가 완전히 복음 전하시더라고요. 계속 그러니까 이 칸타타가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원래 예술회관이나 문화 공연장에서는 메시지 전하는 게 쉽지 않던데 지금은 우리가 메시지 전해도 아무 문제 안 돼요. 다 이기셨어요. 그래서 칸타타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월드캠프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다른 거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모든 길들을 열어놓으셨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잘하냐 못하냐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종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이미 복음의 문들을 열어놨기 때문에 발걸음만 내딛으면 되는구나. 어느 날 누가 그런 얘기를 지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꼭 내 모습 같아요. 어떤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할아버지가 손님을 어디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냐면 서울에 가면 메리어트 호텔이라는 호텔이 있어요. 그래서 메리어트 호텔에서 어떻게 만나기로 정했는데 할아버지가 메리어트 호텔이라는 이 말을 잘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 말은 금방 들어도 발음이 잘 안 되고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 계속 메리어트 호텔인데 저도 잘 안 되는데 할아버지 되겠습니까? 금방 까먹어버리니까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이야기해 줬어요. 할아버지 그렇게 외우면 잘 안 되면은 메리어스는 기억나지요? 메리어스 그러니까 메리어스 이렇게 하다가 메리어트 그 뒤에만 붙이면 된다 하니까 할아버지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아,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택시를 타고 가는데 금방 또 까먹었어요.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 그러다 갑자기 난림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리어스를 계속 하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난림구가 생각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자기도 모르게 난림구 호텔이 있냐고 그쪽을 가자고. 운전기사가 메리어트 호텔 앞에 딱 모셔다 드리고. 그러니까는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이 호텔 알았냐고. 할아버지 메리어트 호텔 말하지요? 아, 맞다고. 어떻게 알았냐고 그래요. 할아버지 제가 운전을 하다 보니까 머리에는 뻔히 생각나는데 말을 이렇게 하는 못하는 거 내가 알았는데 옛날에는 좀 짜증났다고. 근데 운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도 있구나 저런 사람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 이걸 찾겠구나 해서 생각하다가 내가 알아먹었다고. 근데 실제 더 재밌는 일도 있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또 택시 타더니 전설의 고향을 가져가더라. 그래가지고 제가 예술의 전당에 데려다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운전수 아저씨는 좋은 분인 거예요. 이런 분만 있으면 세상 진짜 싸울 일 없겠죠. 뭐 잘못해도 다.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종이 그렇더라고요. 저는 무슨 문제가 있거나 병에 걸리거나 어려움 속에 빠지면 그 문제를 막 제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예수님에게 나가고 종에게 나가게 하시고 교회에 딱 나가면 세상에서는 할 수 없는 얘기를 하나님의 종과 교회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사람은 다 죽어, 너 안 돼, 너 망했어 그렇게 이야기해도 예수님은 종을 통해서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살아. 그리고 신비하게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은 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 주셨더라고요. 여기에 간음죄 잡힌 여자 간호 현장에 막 끌려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막 수군거리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막 수군거리죠. 그 마음은 뭐냐면은 정확한 믿음이 없는 상태예요. 왔다리 왔다리 하는 거. 그래도 예수님은 계속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왜 성전에 들어가시냐면 행여나 당신의 말씀을 필요로 하고 행여나 구원을 받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은 거기 가셔가지고 이제 당신이 이루어놓은 구원을 나타내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를 당신 마음에 다 사해놨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든지 죄를 다 사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시는 이유가 뭐냐면 누가 죄를 가지고 오면 그 죄를 사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 마침 간음이 잡힌 여자가 딱 나오더라는 거죠.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한다면 아마 예수님은 간음이 잡힌 여자가 나올 줄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편에서 보면 간음죄 잡힌 여자의 문제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현장에서 잡혔든지 뭐하든지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여자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놨으니까. 저는 어제 요한복음 8장 얘기를 저녁 강사 목사님 통해 들으면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하고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까지 얘기를 듣는데 정말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천지와 만물을 주님이 다 이루어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다 이루어놨어. 아무 문제 안 되는데 이 땅에만 안개가 올라오고 경작자가 없어가지고 땅에서 안개만 올라와가지고 형편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 문제 안 되는구나. 왜 문제가 안 되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어놨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이런 문제는 땅이 볼 때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간음죄 잡힌 여자를 위해서 손톱만큼도 정죄를 당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그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은 이 여자를 구원해 놓으시고 이 여자를 만났기 때문에 이 여자의 문제를 들고 왔을 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여자가 문제가 아니고 이 여자는 이제 다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을 땅에 쓰시면서 두 번째 손가락을 쓰시기 전에 첫 번째는 뭐라고 쓰시냐면 이것도 주님의 마음이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 쓰냐면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 돌로처럼. 그 말은 뭐냐면 넌 죄 안 지었어. 너 다 죄인이야. 너도 간음죄 잡힌 자와 똑같아. 자주 저는 이 죄삼에 대해서는 제가 간음죄 잡힌 여자라 생각했지만 어떤 일을 할 때 꼭 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남을 판단하고 무시하고 그런 모습이 주님이 뭐라 하냐면 너는 안 그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처럼. 모든 사람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병 걸려 죽든지 뭐하든가 사람들이 두려워 어떤 거냐면 여러분 병 걸려 죽든지 아니면 나이가 들어 죽든지 뭔지 여러분 한 번 죽는 건 사람이 정하신 거니까 다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그래서 좀 빨리 죽는다고 슬퍼할 필요 없어요. 다 죽는. 그러면 죽음에서 벗어나요. 근데 마치 사람이 내가 좀 빨리 죽으니까 더 어려운 것처럼 생각하면 괜히 그거 죽음도 문제가 되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거니까 다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다 죽어요. 예수님은 다 죄를 지었어요. 다 간음죄 잡힌 여자야. 그런 것처럼 때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도 제게도 이야기하다. 너도 아무것도 아니야. 너 좀 설치고 뭐 안다고 네가 가르친다고 네가 그렇게 하는데 너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내게 이 마음을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는 이 말씀도 감사하지만 어느 날 주님이 내게 너도 똑같아. 너도 아무것도 아니야. 너 형편없는 인간이야. 저는 형편없는 인간이 안 되고 싶고 남보다 더 뛰어나고 싶고 남보다 더 잘하고 싶고 좋은 것을 갖고 싶은데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나 하는 것처럼 인간은 다 안 돼. 누구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너도 안 되고 다 안 돼.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간음죄 잡힌 여자로서는 안 되지만 예수님이 그 간음죄 잡힌 여자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를 정죄한 자들이 있느냐 그러니까 없나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간음죄 잡힌 여자의 죄를 사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이 여자를 정죄하지 않도록 다 해놨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여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우리 성경 좀 보겠습니다. 8절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9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걸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의 너를 고소한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예수님도 정죄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여자를 정죄하지 않도록 해놨기 때문에 예수님도 정죄를 할 수 없게 해요. 그리고 또 다시 1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려. 이 여자를 보고 다시 가서 죄를 범치 말라 하신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죄를 안 범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를 죄를 범치 않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않도록 해놨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사함은 받아들이지만 삶도 내가 구원받고 앞으로 어떻게 살까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죄를 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하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가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셨다면 죄를 범치 않도록 예수님이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또 그것을 못 알아먹으니까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이.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섬겨야 되고 예수님만 믿게 된다면 그 예수님은 우리를 죄를 이기도록 만들어주시고 또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내가 죄를 안 짓고 내가 죄를 이기는 게 아니라 죄사함 받은 모든 성도들은 그 삶 자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이 하게 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강교한 사단은 꼭 다윗에게 역사와 똑같이 죽은 아이들 붙들고 살리려고 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이 어려운 것은 안 되는 육을 붙들고 자기가 하려고 애를 씁니다.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일어나라 그거 놔둬라 그거 하지 말고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주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이루어놓은 그 말씀만 받아들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이해는 가지 않지만 죄 씻는 것도 이해는 가지 않지만 예수님은 죄를 씻을 수 있고 나사로를 살릴 때 내게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 예수님의 영역에서 능히 살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 주님 일들을 주실 때 내 영역으로는 그걸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일을 하는 동안 주님 우리에게 일을 맡긴다면 아 일은 해놓으시고 하셨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 발장을 오늘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혜가 없지만 예수님은 지혜가 있어서 능히 모든 문제와 또 우리 죄와 형편을 이기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예수님 안에 다 준비해 놓으신 걸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번 수양의 기간도 우리는 형편없지만 예수님 수양의를 통하여 우리에게 입히고자 하는 모든 복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복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